주세인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 주도인 내슈빌에서 성탄절인 25일 레크리에이션 차량이 폭발해 3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고의적 행동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슈빌 경찰 당국은 이날 오전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문제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15분 후에 폭탄이 터질 거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으며 경찰은 즉각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위험물 취급반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내슈빌 경찰 당국은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 근처에서 사람의 유해로 여겨지는 조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폭발 당시 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폭발로 수십 채의 주변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통신회사인 AT&T 건물도 피해를 당했으며 이 일로 한때 일부 지역에서 AT&T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연방항공청도 폭발과 관련한 통신 문제로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편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플로리다주에서 성탄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건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팀도 바이든 당선인이 사건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출현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25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남성이 코로나 변종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인 이 남성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생성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에서 귀국한 5명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들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접촉자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래 들어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에서도 최근 런던에서 입국한 여성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지에서도 변종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6일 오전 기준 7,9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은 26일 현재 누적 확진자 1,880만 명, 누적 사망자 3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25일 미국산 제품 6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를 1년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면제 효력이 26일부터 발생하며 2021년 12월 25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과의 1단계 합의 발표 직후 백유, 폴리에틸렌 등 미국산 화학, 석유 제품 6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일부 중국산 의료용품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26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로켓 공격을 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로켓 제조시설, 지하 인프라, 군사기지 등 세 지점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언론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시 건물 유리창들이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8월 카타르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후에도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연합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6일 적착폭탄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경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불 시내 중심가에서 경찰 차량에 접착된 폭탄이 터지면서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카불 서부 지역에서도 경찰 차량을 노린 접착폭탄 공격으로 2명의 보안요원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경찰 당국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격이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도 카불을 비롯한 아프간 여러 지역에서 폭탄과 로켓 공격 등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평화 정착을 위한 아프간 정부와 무장단체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은 내년 1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미국 최대 명절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올해는 다양한 성탄절 행사가 없어서 매우 아쉬움이 컸는데요. 그래도 소셜미디어 등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번 주 내내 성탄절을 상징하는 이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이 연이어 올라갔습니다. 북미 지역에는요, 이 못생긴 스웨터, 어글리 스웨터라는 성탄절 문화가 있는데요. 귀엽고 재미있는 문양의 털옷을 입고 성탄 파티를 즐기는 것인데, 올해는 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갖가지 색깔과 다양한 문양의 스웨터들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특히 성탄절 전부터 화제가 됐던 코로나 스웨터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가정보안업체인 Simply Safe라는 이름의 회사가 내놓은 것으로 옷에 센서가 달려서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사람 주변 1.8m 안으로 사람이 다가오면 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용 스웨터가 화제였습니다. 심플리 세이프 관계자는 이 가정보호 전문 기업으로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즐겁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싶었다면서 이 제품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가면은요, 개인이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스웨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재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이 스웨터를 소개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죠. 만약 우리 회사가 여러분의 집을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명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 특별한 스웨터를 만드는 내용과 함께 코로나를 예방해서 안전한 명절을 보내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이 어글리 스웨터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또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 순서로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칼라우에아. 네, 칼라우에아는 하와이에 있는 해발 1222m의 화산으로 세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분화구가 여러 개인데요. 그중 지름이 6km나 되는 칼라우에아 칼데라 안에는 한 개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바로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입니다. 이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는 불의 여신 펠레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밤에 용암호가 노랗게 빛납니다. 이 화산은 파오이오 용암과 아아 용암을 각각 분출하고 있죠. 이 칼라우에아는요, 1983년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분화됐고 1990년 칼라파라 마을 파괴를 포함해서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5월 3일에는 여러 곳의 용암 분출구가 푸나 저지대에 열렸고 정상에서 아래 지역으로 흘러내렸죠. 이 새로운 화산 분출은 6.9 규모의 지진을 동반했고 거의 2,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레일리안이 에스테이트에서 대피했으며 1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20일 밤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이 칼레우에아 화산이 폭발해 용암과 화산재, 증기구름을 뿜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번 주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폭발로 용암은 50m 상공까지 분출됐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기구름은 9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용암이 분화구 내부의 물 웅덩이와 상호작용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격렬한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산 분출 1시간 뒤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규모 2.5 이상의 여진이 7차례나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하와이주 재난대응당국은 즉각 화산재 낙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화산재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눈과 호흡기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스택입니다. 750달러? 미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노샘프턴 카운트 정부는 한 요양시설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면 750달러씩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미국에서 한 지방정부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돈을 푼 것인데요. 올해 초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라 받은 연방정부 지원금 일부를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인센티브 제공 대상은 노샘프턴 카운티 최대 규모의 요양시설인 그레이스데일 요양원 직원 약 700명입니다. 노샘프턴 카운티 책임자는 이번 정책 비용으로 연방지원금 총 2,760만 달러 중에 49만 달러가 들어갈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 앞으로 접종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각종 허위 정보가 확산한 탓에 백신의 안정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먼저 맞으려는 기업들의 로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초기 백신 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저마다 필수 업종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인데요. 스티브 하텔 아마존 부사장은 우리는 식료품을 유통하는 필수 공급망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도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처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유엔이 16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16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해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면은 결의안은 어느 나라가 주도해서 발의한 건가요?
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요.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요.
자, 결의안 내용 알아볼까요?
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또 종교표현 집회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네.
예, 결의안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또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요,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또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네, 또 아울러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예,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니퍼 바버 특별 고문은요, 앞서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여전히 끔찍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 하고 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며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외 유럽 역시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했는데요.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크리스토프 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높은 영양실조 유병률과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전달 과정에서의 장애물 등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또 지난 12개월 동안 인도적 상황에 관해 어떠한 개선도 보지 못했다면서 북한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북한 입장 들어보죠.
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인간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그런 정부라는 건데요. 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이 소위 정권 교체를 구실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중국과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요,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 기준 등을 비판하며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미국 의회사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요, VOA에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국의 주요 반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요,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또 어떤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청문회 증인으로 누가 나올까요?
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미국 차기 행정부 정책과의 갈등 가능성도 언급됐다고요.
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요, 최근 북한인권청문회에서 한국 국회 대북정보 유입차단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바이든 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헌법 수정 1조에 대해서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얘기한다면서 북한을 떠난 이들이 자신들의 끔찍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최근 한국이 북한 인권 상황 증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죠.
네,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은요, 자신이 최근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엘튼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그치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앞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휴먼라이츠 워치 등 47개 인권단체와 엘튼 상원의원 등 저명이사들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에 지난 15일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소식은 북한 노동자 송환 만료 시한 1주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노동자 송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 제출 건수를 살펴보면요, 모두 44개인데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해 3월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 대상국, 즉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배경도 짚어보죠.
네,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는 2397호 그중에서도 8항입니다. 이는 북한이 2017년 11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5호를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었는데요. 하지만 2397호가 북한 노동자들을 다룬 첫 결의는 아닙니다. 앞서 2017년 8월 채택된 2371호가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룬 첫 결의인데요. 이 결의는 신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한달 뒤인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에서도 북한 노동자 문제가 또다시 포함됐는데요. 기존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노동허가증의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뭐 한 4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약 3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1,000명가량을 제외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냈다고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카타르가 약 2,500명, 또 쿠웨이트가 약 900명, 아랍에미리트가 약 820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는데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합산하면요, 송환된 해외 북한 노동자는 약 3만 명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에는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대 약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 중간 그리고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노동자가 송환됐는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이 제재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까?
네, 송환 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단둥 의류 공장 등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혹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 증산 수용소의 위성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악명 높은 구금시설의 하나로 알려진 11호 수용소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화소, 그리고 또 강제노동 수용소까지 다양한 시설을 확인했지만 11호 수용소를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11호 수용소는 북한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네,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요. 평안남도 증산군에 위치한 11호 수용소는 14개의 광범위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감자들은 벌목과 광산은 물론 농업과 축산, 소금 생산 등 강제노동에 장기간 투입돼 혹사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벌목과 광산 활동의 경우 수용소 내 목재나 광물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수감자들이 다른 수용소보다 더 과도한 노동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키운 돼지는 평양의 엘리트 계층의 식용으로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11호 수용소가 악명 높은 이유가 이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수용소 출신 탈북민의 증언 등을 통해서 영양실조와 당국의 잔인한 처우 때문에 11호 수용소는 다른 수감시설이나 수용소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2000년대 초반에는 매년 최대 2,000명이 사망 또는 처형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선택 시간에는요. 먼저 유엔이 16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내용에 이어서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북한 노동자 송환 만료기한 1주년 내용 확인했고요. 끝으로 북한 수용소 인공위성 사진과 관련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택산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 리 씨의 2018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사연 희망 들어보시죠.
아들의 탈북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었던 아버지.
그것도 앉아서 신발 신으면서 문 출입문 앞에다 놓고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때렸거든요, 아빠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서구 사회의 역사를 아들에게 들려줬던 아버지의 극한 상황에서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당시 비극은 그 정도로 마무리됐었지만 제임스 씨의 탈북은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져 오랜 시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었지만 이마저 끊겨 시름이 깊습니다.
살아계시면 좋겠죠. 바람이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70인가 됐어요. 살아계시면 70이.
살아만 계신다면 언젠가 그 땅이 열리는 날 가서 잔치상도 해드리고 장성한 손주 녀석들 효도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칩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형님 제 목소리 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어머니 소식도 들은 지가 이제 3년이 넘었네요. 어머니를 통해서 형님 소식도 들었고요.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우리 죽지 않으면 만날 거예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발로 꼭 찾아갈 거예요. 오래 사시면요. 형님 어머니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형수님도요. 부디 잘 계세요.
그러나 회한의 세월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거란 희망, 슬픔과 안타까움들이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질 거란 희망은 놓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일군 시간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전기 설비 기술자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임스 씨가 미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임스 씨의 차 안에는 작은 미국 국기 성조기가 꽂혀 있습니다.
성조기가 있나요, 차에?
네, 시민권 받을 때 탄 거죠. 성취감이지, 이것도 일종의 하나예요. 내가 미국에 와서 뭐 그렇다고 해서 100% 뭐 미국 사람이 될 순 없지만 정서적으로는요. 사실 없으면 없을 뻔한 건데 이런 일이. 무슨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으로 야, 내 인생을 봐도 극과 극으로 왔는데 미국에 온 게 잘했다. 내 인생만 봐도 뭐 아이들만 봐도 뭐 아이들이 앞으로의 미래 문제는 어떻게 되든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뭐 아이들이 북한에 있었으면 뭐 자, 진짜 소년 노동 일종의 소년 노동에 시달려야 됐을 나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아빠 엄마한테 뭐 씨 오늘 뭐 제 딴에 제밥 먹고 자랐다고 심술을 부리는 상황인데 심술을 부리고 뭐 이제는 아빠 엄마하고 같이
두 아들이 북한이 아닌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를 바라볼 때 어느 때보다 이 나라가 고맙습니다. 성인이 된 큰아들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작은아들 성장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도 그리고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미군이 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요. 탈북한 이유가 자녀들의 미래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제임스 씨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땅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찾고 또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래에 대한 다른 꿈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일본에 가서 북한을 상대로 무역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나는 미국까지 그때 북한에서 나오기 전에 미국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미국까지 나와서 시민권까지 따면 일본에 가서 북한하고 이제 작은 무역일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역이요?
네. 북한하고 대상으로 하는 무역 있죠. 그래도 대북 제재가 이제 항상 있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이제 중국 쪽이나 북한 쪽, 일본 쪽에서는 북한 대상으로 이제 무역들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즉, 그런 제품을 이제 국내 안에서 북한에서 파는 일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 가서 이제 북한 대상으로 이제 작은 게 무역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상황이죠. 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때가 되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역은 내가 처음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 일본 제품을 받아서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은 내가 유리한 게 많아요. 저쪽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사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리한 게 많아요. 북한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팔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걸 아니까 또 어떤 기관들이 대체로 이런 무역을 그런 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예 모르고 북한하고 무역 교류를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정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죠. 물론 내 돈으로만 할 수는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이런 꿈 역시 나침반 하나 들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난 10년을 일궈낸 자신을 믿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런 미래에 기회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제임스 씨. 오늘도 역시 제임스 씨의 손전화는 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바빠서 전화 못 받았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기억나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집에.
예.
그,
사장님.
스모크 디텍터.
예, 예, 스모크 디텍터. 예, 예.
그거 달아주는 것도 하시죠?
아, 다 하죠. 전기일이 제가 기본인데요.
그거를 좀 풀어드리려고 언제 준비하는지요?
아, 몇 견데요?
세 견데, 하나는 달려있고 두 개는 없어요.
달려있던 자리는 있나요? 두 개는요? 예, 11시쯤 갈게요. 그럼 주소만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저희 플로밍 좀 일이 필요해가지고 연락드렸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 예. LA 쪽도 카고 하시는데요.
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또, 반쪽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사실 자세하게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예. 지금 이 번호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국 정착 생활 10년차 탈북자 제임스 씨. 미국이란 나라에 털을 닦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데요.
그래도 말도 안 통하는 나라 들어가서 뭐 유창하게 용어도 다 하면서 이거 뭐 그런 백인들 아니면 뭐 이렇게 외국 동네들 뭐 한인들도 없는 동네 지역들이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막 자랑스럽고요. 근데 저도 겪는 일이지만 뭐 열심히 다들 살아요. 뭐 거기에 뭐 제가 뭐 아주 내가 뭐 이렇게 뭐 가이드를 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그건 예, 없는데 저도 겪는 게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고향의 향수병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이렇게 뭐 호무감 뭐 이런 그 이제 좀 편안함으로부터 오는 무슨 경제적 뭐 정신적 여유가 생기면서부터의
목숨을 걸고 북한이란 땅을 탈출한 사람들이라 어떻게든 잘 살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마음을 잘 추스르길 조언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용감하게 잘 이겨나가면서 정착을 잘해서 앞으로 이제 열린 북한이 열리면 북한 땅에 뭐 고향 땅에 한 번씩 가보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친척들이든 뭐 형제들이든 또 거기 사람들 위해서 뭔가 이제 좀 뭐 베풀 수 있는 일 도와줄 수 있는 일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희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아, 소박한 거죠 이거 거창한 건 아니고.
언젠가 고향 땅에 가서 가족 친지와 고향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 희망으로 다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은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미국의 해운 회사들은 대부분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1917년 초반 내내 소유 선박을 모항에 정박시킨 채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러다 해운 회사들이 다 망해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건을 싣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녀야 할 무역 선박들이 모항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게 아닙니까? 독일 잠수함이 공격해오면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 우리도 단단히 무장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해운 회사들은 독일의 잠수함 공격에 맞서기 위해 무역선을 무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의회에 이런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가능하면 독일이 선전포고할 구실이 될 만한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영국을 통해 비밀 정보를 전해받았습니다. 영국의 정보 요원들은 독일 외무부 장관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보낸 전보의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전보 내용을 알게 된 윌슨 대통령은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미국의 모든 무역선에 총과 해군 병사들을 배치하도록 하세요. 최근 입수한 독일 외무장관의 전보 내용을 보면 독일이 미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려는 독일의 의도를 알게 된 이상 우리도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선 무역선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무장을 갖추게 하세요. 멀고 먼 바다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독일 사이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무장도 하지 않은 미국 선박 알곤퀸호를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독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곤퀸호를 공격한 데 이어 미국 선박 3척을 더 침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벌일지 아니면 평화를 유지할지를 두고 이제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는 윌슨 대통령과 대다수 미국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은 전쟁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임시 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빠르게 회의장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윌슨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서 있다가 결심한 듯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어떤 상황을 불러올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에 요청하는 사안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조치인지 인지하고 있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나 다름없는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 선박을 공격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하며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회는 최근 독일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권리를 지키는 일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하고 평화로운 우리 국민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평화보다 권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힘없는 나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연합이 모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신념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감동적인 연설을 들은 의원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의원들은 윌슨 대통령의 요청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윌슨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올 때 군중들은 거리에 늘어서서 윌슨 대통령을 환호했습니다. 차에 앉아 군중들을 지켜보던 윌슨 대통령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요청했던 것은 대통령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런 결정에도 환호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1917년 4월 6일 미국 의회는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은 미국의 참전을 환영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소개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서부명문 주립대학교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교는 흔히 UC 샌디에이고 또는 영어 앞글자를 따서 UCSD라고 부릅니다. UC 샌디에이고는 미국 최대의 고등공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고등공교육 시스템에 속해 있는 UC 계열 10개 학교 중 하나인 공립학교입니다. 같은 UC 계열 학교로 UC 버클리, UCLA, UC 데이비스 등이 있는데요. 버클리 지역에 있어서 UC 버클리, LA 지역에 있어서 UCLA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C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고에 있는데요. 라호야라는 경치 좋고 기후 좋은 해안 지역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UC 샌디에고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20년 대학 평가 순위에서 37위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방학 때나 되어야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겸 바다나 산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곤 하죠. 그런데요, UC 샌디에이고 학생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기 때문에 UC 샌디에이고 학생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해변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태평양 바닷물에 몸을 담글 수도 있고요. 멋지게 파도 타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해변에 누워서 과제를 마치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UC 샌디에이고 학생들에게 해변은 캠퍼스의 일부인 셈이고요. 해변을 걷는 게 어느 특별한 휴가의 한 날이 아니라 그저 일상이라고 하네요. UC 샌디에이고 입학 상담사 앙투아네트 앤더슨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We're really a coastal city. And listen, what better place to go to school than at the beach?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해변에 갈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특별히 중서부 이 내륙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바다를 한번 보려면 정말 방학되거나 특별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When I came to this campus, I loved the environment. I thought it was beyond beauty with all the trees here. The beach was super close.
It's one of the most fun, most beautiful places in the country. 300 plus days of sunshine, so can't really ask for anything.
그래서 UC 샌디에이고 학생들은 이구동성 이 사시사철 멋진 바다와 밝은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유시 샌디에이고는 1960년에 설립됐습니다. 유시 계열 학교 중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시 버클리에 비하면 역사가 많이 짧은 편인데요. 하지만 유시 샌디에이고의 설립 배경은 180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시 계열 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이 유시 버클리의 동물학자들은 해양 동물을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다가 이 샌디에이고의 라호야 지역이 안성맞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에는 유시 산하로 편입이 되면서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라는 이름도 얻게 되죠. 그러다가 1950년대 말 캘리포니아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고 고등 공교육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캠퍼스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 당국은 이 라호야 지역에 새로 캠퍼스를 짓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새 캠퍼스의 중심이 됩니다. 이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오늘날 전 세계의 해양, 지구, 대기과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소의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유시 샌디에이고는 개교한 지 불과 60년 만에 다양한 대학 평가 순위에서 명문으로 평가받으면서 놀라운 성장과 성과를 이룩해 왔는데요. 특히 이공계통과 사회심리학, 해양학 분야 등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C 샌디에이고 입학 상담사 앤더슨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So some of our more popular majors are definitely going to include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Those are definitely like really.
네, UC 샌디에이고의 인기 전공은 공학과 컴퓨터 공학 등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We are also number one in the nation for not only.
또 UC 샌디에이고는 STEM 전공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하는 학교라는 겁니다. 이 STEM은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의 영어 약자를 딴 말이죠. 오늘날 이 STEM 분야 학문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요. UC 샌디에이고는 입학뿐만 아니라 STEM 전공 여학생 졸업생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학교라고 앤더슨 씨는 소개하네요. UC 샌디에이고는 또 저명한 연구 중심형 대학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65개 대학으로 구성된 미국 대학연맹 AAU 일원이기도 한데요. UC 샌디에이고는 매년 각 기관과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연구기금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One of the top five research-funded institutions in the nation right now and in the fiscal year.
UC 샌디에이고가 전국 5위권에 드는 연구자금 지원기관이란 앤더스 씨의 설명입니다. 2019 회계연도에는 연구 분야에만 13억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UC 샌디에이고에서는 학생들의 연구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search is very hands-on for our students, so they'll get to go out, they get to be in labs.
UC 샌디에이고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도 나가고 실험실에도 들어가면서 학문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기회를 찾는 거죠. UC 샌디에고는 1200에이커의 넓은 교정에 학부생만도 3만 명에 달하는 대형 종합학교입니다. 2018-19학년도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요.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합니다. 학생의 76%가량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고요. 다른 주에서 온 학생은 6%가 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주립대학은 주민들에게 주는 학비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계 학생이 약 37%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중남미계가 19.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백인 학생이 19.1% 순입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도 18.6%로 제법 비중이 큰 편인데요. 그래서 UC 샌디에고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랑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9-20학년도 UC 샌디에고 지원자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2019 가을 학기 편입생을 포함한 지원자가 자그마치 11만 8,400명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도 11만 6천 명 수준의 기록을 깬 거고요. 또 UC 계열 10개 학교 중에서는 UCLA에 이어서 입학 지원자가 가장 많은 학교로 등극했습니다. UC 샌디에이고가 찾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UC 샌디에이고 입학상담사인 앤더스 씨 설명에서도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UC 샌디에이고의 학풍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We don't have like any one particular student, but we're looking for someone who's like innovative, passionate, a leader. We're looking for
UC 샌디에이고는 어떤 특정한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리더, 예술가, 인도주의자 등 모든 다양한 학생들이 오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UC 샌디에고는 그런 학생들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런 학생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키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네요. UC 샌디에고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19명 꼴이고요. 20명 미만의 학급은 43% 정도입니다. 각 대학은 저마다 학교의 상징 이 마스코트가 있죠. 태평양에 인접한 대학 UC 샌디에이고의 마스코트는 트리톤 왕입니다. 이 트리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인데요.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 만화 영화인 인어공주에서 여주인공 에리얼의 아버지로 나오는 신이 바로 이 바다의 신 트리톤이었습니다. UC 샌디에이고 스포츠팀 경기 때는 어김없이 흰 수염에 왕관을 쓰고 한 손에는 삼지창을 든 트리톤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2020년 남은 마지막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저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